화요일 옥상의 시간입니다. 밥 잘 먹여주기보다 말씀을 바르게 먹이는 우리가 되자. 밥 잘 먹여주기보다 말씀을 바르게 먹이는 우리가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임재 사건들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자랑하고 뭐 성령의 마술 같은 힘을 얻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뭐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환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전하시는 모든 이들을 전도하는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증인된 우리들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좀 참된 증인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 당시 성도들이 비록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인해 도망을 쳐서 지금 각 지역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그 박해를 피해간 사람들을 잘 보니까 뭐였습니까? 도망자가 아니라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열심을 알게 하는 그런 순종의 도구가 됐고 증인이 돼서 온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고 그랬죠. 빌립을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8장에.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외칠 때 회개하고 분명히 이제 그 회개 현장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됐는데 이후에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게 됐죠. 그럴 때 성령을 받는 이들에게 분명 누구나 성령이구나 이거 우리가 받았던 건데 라는 그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똑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해 주던 베드로나 요한도 이거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똑같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겪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첫 체험은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다른 이 성령 임재에 대한 그 여러 사건들에 대한 어떤 이게 확실이냐 확실히 맞냐 안 맞냐라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나 함께 경험했던 이들이 성령의 바른 임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어떤 이정표 기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게 본다면 비록 사마리아에서 나타난 성령의 임재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건 나왔지만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적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죠. 아마도 거기도 분명히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났을 거고 그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그 외적인 현상들이 분명히 그렇게 똑같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부터 보면 빌립 집사의 전도에서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빌립 집사의 그 이 전도를 듣고 또 표적을 보고 그렇게 이제 쫓아갔는데 사도들이 와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돈과 함께 망하라는 저주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빌립이 전도할 때 나타났던 결과를 보았던 것과는 또 다른 분명 사도들로 인한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이 현상이었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탐낼만 했겠죠. 그 성령의 임재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그런 능력을 살려고 자기도 하고 싶어서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현재 이 시대의 교회에도 이런 식의 신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지금 이 교회 안에 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이제 한 공동체가 된 사람인데 근데 벌어지는 상황을 잘 보면 지금 이 사건들을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이 그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집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쫓아서 결국엔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세례까지 받은 교인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모이고 있는데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현상의 그 원인들을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그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 성경에는 아마도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눈에 나타나는 현상 이거에만 집착하는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그런 교인이었던 거죠. 회개할 때나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현상적인 체험들이 결국에 어디에 와서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왜 이렇게 이게 나타났는지 그거를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말씀 안에서 찾고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떻게 되느냐? 시몬과 같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과한 열정을 보여요. 나름대로 뭔가를 받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마술사 시몬처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그릇된 열심은 결국 저주의 길로 스스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미신을 믿는 그런 일, 교회 안에서 금송아지를 추종하는 그런 일들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보면 저도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과거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가졌던 내 많은 열정들이 참으로 위태했고 위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이런 걸 몰랐고, 지금 뭐 마술사 시몬처럼 어떻게 보면 늘 이제 교회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 있었고, 그걸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뭐 휘청휘청 되고 막 끌려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서 그 수준에 맞는 어떤 행동이 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참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무지했던 거예요. 마술사 시몬처럼 말씀도 모르고 덤벼드는 그런 신앙의 체험들을 막 추구하는, 그러니까 뭔가 느끼면 나 혼자 감격해서 막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열정에 빠져서 많은 사람 상처 주기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 도취됐다가, 근데 이런 열정은 사실 오래 가지 않아요. 대부분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지듯 슬슬슬슬 빠져서 조금 시간만 지나면 금세 또 이제 가라앉고 방황과 혼돈 속에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교회 안에 그래도 있을 수 있었던 나를 생각해 보면, 야, 이건 정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도 크신 그 사랑과 전적인 은혜가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지. 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시몬처럼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지는 않아도 이 사람이 행동했던 것과 버금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는데도 그렇게 부족했어도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내 생각대로 막 가버리지 않았고, 죄를 짓고 많이 이렇게 넘어졌는데도 보면 교회 안으로 또 이렇게 넘어져서 들어오고, 죄악 중에도 교회에서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하겠다고 막말로 그냥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어쨌든 교회 안에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그 얼마나 사실 하나님 볼 땐 갑갑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 와서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럼 저주받아 파멸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의 나를 보면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지 않았고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 거죠. 그럼 정말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그 은혜 중에 은혜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리서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함께 신앙 안에서 그 이 자라왔던 친구들, 그 어릴 때부터 막 새벽기도 막 그 겨울 추운 겨울에도 방학만 되면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잘 보면 이제 교회를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서 아예 그냥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도 너무 많은데, 교회 안에서 엉뚱한 혼자만의 체험을 가지고 착각하고 내가 살았어도 끝까지 나를 이곳에 있게 해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랑인 거죠. 나는 참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생명이라는 이 사실, 그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바르게 배우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배우는 이 순종의 길에 내가 만약에 나아갔다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의 내 삶이 위기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참된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이 칼집에서 칼을 빡 뽑았는데 긴 칼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단도, 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어떤 현상에 집착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이런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 본질을 이 말씀, 성경과 역사 속에서 바르게 찾아서 하나님의 그 진심, 진정한 뜻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는,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네 번의 성령 임재 사건들의 이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게 될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증인된 삶을 살며 전하고자 하는 거, 해야 되는 거고, 듣는 사람들은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또 회개하고 순종할 때, 그래서 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망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고 그 길을 걷고자 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무도 부족한 나 같은 이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 만남이란 상대방을 존중하여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도 표현하고 대화하는 것, 관계가 유지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교회당에 그냥 높은 신전에 금빛 번쩍번쩍 된 데 모셔놓고 일주일에 한번 잠시 예배 때 와서 불러서 만나거나, 또 내가 위급할 땐 또 급하게 찾아와서 불러 만나거나, 무슨 마치 마술램프 속에 지니처럼 부려먹는 그런 만남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인격적 만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 이 동행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제 알게 됐으니 그분과 함께 동행해가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세상에 거짓된 세속이 있어도 말씀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그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지금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걸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처음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마리아, 또 가이사랴,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에베소라는 이방 지역인데, 이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그 결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과 같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성령 임재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와 열방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실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여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그 동방의 한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국에서나,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곳 오세아니아의 이 호주에서나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걸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빌립과 사도들이 한창 복음을 전하며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이 아니라 빌립을 급하게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가자지구입니다.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가는 모습. 그 에디오피아는 성경에서 구스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집트보다 남쪽에 있는 나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떤 성경에만 나오는 이상한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여기 에디오피아 간다게 왕국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이 네시는 상당히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한 열정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같아 보이죠. 자, 그래서 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곳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심지어 이사야서 같은 성경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고는 하지만, 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뭐 여인의 뜰도 가지도 못해요. 이방인의 뜰, 거의 그냥 바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정말 믿음으로는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또한 그 당시 이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뭐 이 성경이 오늘날처럼 뭐 아무 데서나 가서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좀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번역된 아마 70인역 복사판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그 당시 그 성경은 무슨 출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꽤나 구하기 힘든 것이었을 텐데도 이 사람은 그것을 구했죠. 그 진리를 알고자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28절을 보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디오프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갈 때 거기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열정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직접 빌립을 불러서 보내신 거죠. 그 말씀의 진정한 뜻, 그가 읽고 있는 아리송하고 알지 못하는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9절,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수레에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빌립이 물었어요.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의 열정은요, 성경을 구입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먼 귀국길, 그 불편한 길을 가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그 즉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수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고 쉽게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괜찮은데요. 어떤 경우는 막 잘못 깨닫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 깨달아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전부 성경을 그런 식으로 혼자 읽고 억지로 막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자기 소설을 쓰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바르게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전부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거는요, 교훈집, 명언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왜 인류가 이런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이루어오신 역사가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적인 흐름 전체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이 내용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떼어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진리의 성경 하나님이 바른 진리를 알게 하려고 해도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계셔도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막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약속 앞에서 항상 성실하시고 늘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이 성경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기록 속에 온전하게 전해지고 심어졌어요. 그 우리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게 이게 편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은 완벽할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저자이신 하나님의 열심에는 하자가 없죠. 자, 그런데 성령이 아무리 바르게 인도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이 성경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신 이 역사를 바르게 따라서 온전히 전체 자초지종을 바르게 알게 하는 이런 사람이 없으면, 그 가이드가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기도의 능력, 신비한 힘으로 막 조작하고 바꿀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모든 세계를 주무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이면 뭐 성경만 출판해도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이 기도의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 잘 배워서 정말 마술사 시몬처럼 그런 능력을 지극정성, 치성과 정성스러운 황금, 돈 이런 걸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필 때부터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또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한 이 창조의 법칙을 다 무시하고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 하나님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혼자 성경을 뭐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필독하고 뭐 필사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번, 2000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반드시 바르게 성경과 역사를 따라 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가이드가 꼭 필요합니다. 가이드하는 사람이란 뭐예요? 먼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 오셨던 그 역사를 바르게 걸어온 사람, 그 길을 온전히 살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부지런히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약속된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이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 강단의 인도를 따라 지금 강단이 이 연대기적으로 하나님의 이 걸어가셨던 길을 쭉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따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셀로 모여서 혼자 준비해야 되겠죠, 먼저. 그리고 셀로 모여서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 지금 리더들, 지체들, 그들 또한 이 길을 따라가며 묵상하고 여러 번 반복하며 계속 이제 안목이 넓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 가이드를 잘 받고 서로 함께 나누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보면 이제 리더의 자격은 어떤 실력이 있는 거라기보다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 먹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겠죠. 그 부지런히 성경과 역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걷고자 하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이 목숨 주고 살려서 나에게 연결해 준 이 한 영혼을 정말 바르게 사랑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꼭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을 위해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왔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만나고자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밥 잘 사주고 뭐 편하게 해주고 이런 사람보다 말씀을 바르게 먹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내가 아무리 읽어도 좀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빌립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술사의 시몬 같은 사람을 잘못 만났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어? 그들 때문에 교회 오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그들 안에 뭔가 열정이 있어 보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자칫 그런 사람들을 참된 성도인 줄 알고 서로 가까이 하다가는 교회 안에서 완전히 격길로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펴서 그 과정에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체들을 통해 서로 확인된 것들을 나누고 먹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리더, 그런 성도, 그런 동료, 그런 지체들을 소중히 여길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좀 바른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좋은 태도고 좋은 습관이에요. 학교를 갔는데 애들 학교에 보냈는데 가서 배우라는 건 배우지 않고 전부 가서 사기치고 애들하고 돈 뜯고 이런 것만 배운다면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사서 그들을 교회 안에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배우는 게 종교밖에 없고 미신밖에 없고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 가슴 찢어지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먼저 복음의 초대를 받고 교회로 하나 된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성실하게 이 성경의 창조로부터 이 계시록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귀한 성도, 전도자, 그러니까 증인으로 그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말씀 중심적인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어리석고 연약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품, 그 넓은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때는 내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저주로 파멸에 이르게 하지 않으셨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던 거, 여러분 이거 깨닫습니까? 정말 그의 사랑과 은혜가 나로 지금까지 살게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료자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힘껏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창세로부터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이 세상 마지막 역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살피고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확인하고 그 사랑과 그 진심을 진정으로 전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그 생명들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그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한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빌립과 같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바른 생명인 걸로 인도하지 못하고 마술사 시몬과 같이 엉뚱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릇된 곳에 열정을 가져서 그 귀한 생명들을 말씀이 아닌 현상으로 이끌어간다면 베드로 사도가 마술사 시몬에게 야단치며 경고한 것과 같은 저주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와 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한 생명을 주님의 진심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또한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빌립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자, 2024년을 매듭짓는 이 시기에 이런 사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될 이제 2025년 셀 사역 현장에서 우리 모두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예수를 전하고 성령을 전하는 빌립과 같은 사람,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하심을 외쳐서 우리 주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요 사랑임을 친히 증거하고 알게 하시는 그 은혜들, 귀신이 쫓겨나고 병마가 물러가고 참된 삶의 이유를 찾아 그 기쁨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나는 그런 순종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소홀히 여기고 단지 나의 개인적인 해석과 느낌만을 찾아 혼자의 열정으로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살아왔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끝내는 그 말씀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전부 나를 위해서 사용하며 늘 바쁘고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지 않고 주어들은 이야기들만 따라 남의 의견을 따라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다른 이들의 의견과 생각이 아니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준 귀한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고 귀하기에 정말 잘 먹여주고 돌봐주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먹이고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